우리는 열왕기하 4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까지는 역사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또 시기 구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왕의 이름들은 체크하고 한 번씩 찾아보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우리가 한 거의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때 외워보고 또 한 번 넘어가고 사사기 때는 사사 이름 외워보고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쌓이다 보면 전체적인 틀이 익혀져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조금 더 깊이 깊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이름을 외우고 외우는데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같이 외우면 아주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저도 항상 따로따로 외우고 암기하는 노래도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 이스라엘 왕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역대기까지 역대기는 유다 왕 이름만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부터 역대기 하할 때까지는 유다 왕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명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은 일찍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하는 기간으로 성경에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사밧, 여호람 같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는 다음에 하고요. 다섯 개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복습하실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이제 열왕기서가 쓰여졌다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그 기준은 바로 순종이다. 이것이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쭉 내려오는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구분이다. 이 열왕기서에는 특별히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에 다 넘어간 것 같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왕국이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왕국 남왕국이 멸망하고 20년, 30년 후인 것입니다. 소망은 나라는 망했는데 소망은 나라는 망하고 왕국은 멸망했어도 택하신 백성들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보존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신다. 유대뿐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그 남은 자인 것입니다. 신약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인 것이고 오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역사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역사서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역사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는 다섯 가지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떠났는데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오늘 이적이 기록되었는데, 선지생도의 과부가 이제 빚 때문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릇을 빌려오라 하니 그릇을 빌려왔고, 남은 마지막 딱 기름 한 병, 그것을 기름에 그릇에 붓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기름값이 무지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은 생활비로 써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오직 순종.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선지자한테 간청을 하는데 그릇을 빌려오라 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빌려온, 믿음으로 빌려온 그릇만큼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게 되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순종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넓혀지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 은혜를 받을 내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기를 또 기도하며 또 주 앞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공개한 수넴 여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헌신의 보상을 주시는데, 나이가 이미 많아서 이미 포기하였던 아들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끝난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은혜. 그런데 세 번째에는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원망하는 겁니다. 왜 주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상황 직접 된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그냥 어찌 보면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또 자라는 것을 보고 하는 거기에 쏟는 정성과 헌신도 크지만, 거기에서 갖게 되는 생명에 대한 그 키우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고생 많으시죠? 하니까, 이 주신 생명 키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상받았습니다. 그 기쁨만으로도,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느냐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이 아이를 갖고 키우는 그 기쁨 갖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에 겸손하게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진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안 주신 것이 나았을까? 그렇지 않고 그동안 행복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도록 소생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악한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악한 시대, 종말을 향해 치닫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베푸심을 믿으면서 부활신앙으로 악한 죽음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